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바른 제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으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정립해야 바른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보는 세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한 일치입니다. 둘째는 완전한 분리, 그리고 셋째는 양쪽을 다 고려한 부분적인 일치인 것입니다. 이 중 세 번째 견해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인정하듯이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교회 명부에 올려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일대일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분류시키는 것 또한 잘못이라는 말이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의 증거이고 우리 안에 구원과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대행자로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하다는 교회가 미국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들백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는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저자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책이 미국에 한 2,500만 권이 팔렸습니다.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걸로 성경 공부도 하고 미국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정말 교회가 완전하다고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책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소아성애자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인신매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완전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의 성장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인가를 확인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숫자적인 성장과 유기적인 성장과 관념적인 성장 그리고 성육신적인 성장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숫자적인 성장의 경우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이적하는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데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가장 일치하는 방식은 복음 받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경우일 것입니다. 숫자적인 성장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교회의 성장이 교파의 확장이나 인간적인 제도의 보존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은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갑니다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묻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성장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성육신적인 성장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복음만 강조하기 전에 영적 문제가 먼저 언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충실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사람들 불신자의 편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영적 문제, 영적인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에 65억의 인구를 놓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토론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 지도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회의 개념에 대해 이해가 다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운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기보다는 너무 교회 중심적이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 비판인데 이제까지 교회의 성장하면 치우쳐져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사이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교회 성장 운동이라고 말할 때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성장이 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론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궁극적인 과제이며 교회 성장은 복음 이전 단계의 과제임에 비판자들에게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 성장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숙고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전도의 사명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만 관심을 쓰느라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도 반드시 참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이면 다 되죠. 그 말은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 키우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것같이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키워야 합니다. 키우지 못하면 엄마가 아니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복음하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들은 사회 봉사와 관련된 것과 사회 참여에 관련된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사회 봉사를 강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 사회 참여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둘째, 사회 정치인 해방과 구원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회적 측면은 물량주의와 양과 질을 중요시해왔습니다. 전도 사명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무언가 모르게 다릅니다.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역에서 벗어나면 복음이지만 안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만 복음이라고 고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이 상업화되어지는 복음의 소유자가 아닌지 자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론은 숫자를 불린다는 목표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숫자의 통계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파의 교세 확장을 위해 성장이나 인격적 개인의 소외를 가져오는 성장 또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만 속하는 성장이 아니라 교회 성장 운동의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장을 위해 쓰여질 또 하나의 비판은 선교 사역의 결과를 양적 개념으로 평가하려는 강한 경향이 성공과 효율을 숭배하는 실용주의적이고 기술주의적인 다락방 문화에서 유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성장 운동이 그 방법론에서 많은 복음의 가치를 반영했다는 점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론자들도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질을 반대하고 양을 강조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여기면서 그들 중 누구도 수준 있는 교회의 필요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령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와 헌금하는 사람들의 비율, 문화, 위엄과 복음 전하는 명령을 위해 계획된 교회 예산의 비율 등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교회 성장운동이 실용주의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신학적 근거입니다. 사상이나 이론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복음 문화의 특징을 무조건 흉내내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동기의 문제를 말하시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나 어떤 이유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즐겁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기는 대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세속적, 사회적, 출생적 동기임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한 실용주의 접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의 실용주의가 아니었다면 적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실용주의적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목표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의 교회 성장 운동의 실용주의에 대한 변증은 여전히 비판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지적인 성공은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을 지지해 주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공 대신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청지기직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직에 관한 성경 본문 중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종들이 특별히 성실하다. 그 칭찬들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신약에서 청지기직에 관한 일관적인 견해는 성공과 성실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몇 달란트가 맡겨졌느냐 하는 양의 문제는 주인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도 클수록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형교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감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비판들은 한결같이 복음이 사회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한편 이런 지적들이 지닌 위험성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값싼 은혜를 반대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은혜를 주장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착취에 못지않게 영적 착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복음 전도를 어떤 정치적 견해를 선전하는 유용한 도구로 삼게 됨으로써 복음을 이데올로기로 전략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제자를 삼은 것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명령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이것입니다.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 형태로서 그것 없이는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불신자가 예수님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적인 거나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통틀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사단이 지구를 박살내고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 괜찮아. 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야 될 어린 아이들 수십만 명이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아동 실종 신고 건수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어린아이 실종이 42만 1,394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4만이 아니라 42만 명입니다. 인도가 11만 1,56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독일은 10만 명이, 영국은 8만 명이, 러시아가 4만 5천 명이, 카나다가 4만 425명이, 호주가 2만 5천 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아이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붙잡고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단 숭배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수십만 명을 치아에 가둬놓고 이들에게 못을 짓하며 사단의 숭배자들이 예물로 드리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인 사단 숭배자들이 이 아이들에게 별별 짓을 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고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경찰, CIA, FBI 이런 자들도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의 권력자들이 다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음모론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밀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제가 다 읽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하는 행동을 제가 다 알고 있고 읽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정말 내 속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복음의 사랑을 말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다 읽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지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행동 하나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이라고 자청하지만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행동만 다 알고 있어. 생각까지 행동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죠.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 앞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에스더 집사님, 제가 손을 잡고 손을 흔들게 되면은 에스더 집사님의 생각이 내 속에 다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사단 숭배자들이 이런 일까지 다 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투장의 투사가 들어가기 전에 싸울 소를 한 마리를 운동장에 집어넣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들이받고 싸우려는 준비를 하는 상황에 저 멀리 구석에 한 사람이 신사 양복을 입고 조그마한 박스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양복을 입고 나왔기에 멀리서 소가 그걸 보고 쫓아가서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 신사가 들고 있는 박스의 버튼을 탁 누릅니다. 소가 막 쫓아오다가 거의 가까이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이 보탄을 다시 놓으니까 돌아갔던 소가 다시 또 쫓아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더만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포기하고 보탄을 누르지 않아도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이 왜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실험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너의 생각 나의 생각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몰래 모든 사실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팬데믹 주사 그냥 주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면 정말 앞으로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복음의 사람의 특징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복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싸우라 했습니다. 사단 숭배자들은 기독교의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음식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본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인구를 수십억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씩 사단의 음모론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2021년 9월 5일날 한국의 SBS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다른 방송에도 방송이 됐습니다. 대통령 부인인 힐러리가 아동 성매매 수천 명을 팔고 사고 그들에게 무슨 짓 했다는 사실을 방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피자가게 지하에 있었던 사건들 다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복음 하다가 있다가 이런 사실을 다 놓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인신매매를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 백악관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를 누가 죄인이라고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끼리 다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힐러리의 컴퓨터에 수만 장의 이메일이 발설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더욱 복음의 사람으로서 좀 한쪽에만 보기보다 좀 넓게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더 유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복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넓게 보자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옆을 보지 못하고 깊고 넓게 보지 못해서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세밀하게 보며 복음 전하는 데 유익되는 인물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